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올 한 해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마칠 때쯤에는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체득되고 형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보죠. 사라 자매님과 은미 자매님, 사무엘하 4장 읽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무엘하 4장은 짧지만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스보셋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사실상 남은 유일한 사울 왕조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형제의 죽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보셋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자고 있을 때 죽게 되잖아요.
네, 사무엘하 사장은 이스보셋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신을 그 왕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스보셋은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사무엘하 사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주었던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낙담합니다. 부하 두 사람이 침입하여 그를 살해하고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와서 자신이 포상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부하들은 이스보셋을 배신한 배신자요 살인자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집안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악인이 죽었다고 해도, 악인을 죽였다고 해도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부하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 대한 정의를 세웁니다. 다윗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이나 어떤 국가적인 명분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합당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전쟁 같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 자체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 근데 성경에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간략하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네, 역사의 기록은 단순히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게 되죠. 연속극을 보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구석구석에 이야기거리들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훗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보셋은 사실상 정치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아브넬의 후광으로 존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어버리자 이스보셋도 정치적인 무게를 잃어버리고 낙담하죠. 히브리어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낙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통제력, 권위, 결단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네, 정치적 권력은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왕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네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지지만 사울의 집안은 결국 스스로 분열되고 살인과 배신과 분열의 이야기들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 기름 부음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계속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 무너졌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제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게 어쩌면은 인간의 허무함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 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대체로 회사 생활이나 뭐, 인간 관계든지, 다, 예, 보이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쩌면, 따르다가, 또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쩔 수 없다라는, 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발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잊혀지고 형제들에게도 잊혀지고 온 친구들에게도 잊혀졌을 때 그 광야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기름 부으셨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냥 하나님의 편애라기보다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제 의지하지 않으려고 씨름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에게 계속 가게 되고, 마음을 터놓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과 갑자기 멀어지거나,
네.
멀리 보내시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은 이 사람을 찾는 이 시기를 보니 사람을 찾는 것을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좀 더 기도의 자리로 가거나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는 것을 조금 멀리하거나 이제 그렇게 훈련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저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을 잘 친구? 들어주는 사람. 네, 친구.
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자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 사라자매님 나눔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온 우주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친구를 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아나와 레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스보셋을 섬기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자기 주인을 죽였을까요?
네, 그들은 상황을 읽고 빠르게 권력의 편에 서려고 한 것일까요? 이전에는 이스보셋을 따랐지만 아브넬이 죽고 왕조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곧바로도 다윗에게 줄을 대려 하잖아요.
네, 참 발이 빠른 사람들이죠. 바아나와 레갑은 권력의 향방을 읽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말씀에서 그냥 단순히 왕궁에서만 이제 우리의 권력이 끝났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다윗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아나와 레갑은 백성들의 뜻을 살펴서 빠르게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해야 하고 그 뜻을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놀라운 게 어떻게 몰래 침입해서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이 정치적인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적을 제거했으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소통 방식이었죠. 머리는 단순히 시체가 아니라 권력과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머리에 쓰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가져다가 바치는 경우들이 종종 그 이후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의 반응이에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버셋의 머리를 가져온 그들을 즉시 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에 대한 신성한 경외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 동굴에서 그의 볼일을 보고 있는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나왔던 그 장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바아나와 리갑을 처형하는 다윗의 결정은 복수라기보다는 이스보셋을 위한 정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바아나와 레갑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가 달려와 다윗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처단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도 다윗에게는 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 삶에서 저 사람만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강물처럼 쏟아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아니면 나의 때가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가가 바로 그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네, 다윗의 행동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네요.
네, 사실 그 둘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오락가락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함께 있죠. 그렇지만 고뇌와 고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원수를 처단해줬으니까 지금 만약에 다윗이 신나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아마 이스보셋을 추앙했던 사울의 집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분별하면서 나의 유익이니까 기뻐하고 나에게 손해이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지도자의 반응이죠. 지도자가 나한테 잘한다고 좋아하고 나한테 잘못한다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간신들만 가득하게 되겠죠.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왕을 섬기는 왕의 종이고 왕이 행하기 원하시는 왕의 공의, 왕의 사랑의 언어가 공의이거든요. 왕은 다가와서 막 만져주고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은 공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언어거든요. 사랑의 언어라는 게 뭐냐면 각 사람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한국어를 사용해야 되고 미국에 가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왕의 언어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왕이 가진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공의를 행한다고 할 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한 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온 이 배신자들을 설사 다윗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왕을 죽인 메신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공의의 사건, 공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자세였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이 순간 조롱과 비아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땅한 바였습니다.
네, 참 무거운 말씀이네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름 부음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네요.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급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서두를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결국 다윗처럼 기다리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왕인 것처럼 나의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움직이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 그 왕을 붙쫓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의 최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절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을 제거해야 나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때 진정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갈 때 그때 마침 배가 있었고 마침 그 배에 탈 수 있었고 우리는 마침 열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보셋이 죽었고 이제 모두 내가 왕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반란의 씨앗을 남겨두었다면 나중에 훗날 다윗에게 분명히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였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때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에 다윗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배워 주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이 무너지고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비극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불의한 방법이 아닌 진실과 공의로 세워짐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게 상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은 사람의 악한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공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종종 불의한 방법으로 빠른 결과를 내고자 하지만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또 묵묵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아닌 저희 중심에 서서 판단하고 결론 짓고 행동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강건한 믿음을 보며 저 또한 주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짐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 사람 하나만 내 인생에 사라지면 내 길이 펼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유익을 따라 기뻐하고 달려가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조명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매일 산책하면서 좀 쉬면서 네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여유로워 보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네네. 신나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네.
네, 함께 또 각자만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제자를 모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들이 누구였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때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길 원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절대 선을 넘지 않고 자기가 가는 길을 묵묵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라고 했었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꺼이 사라지는 걸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했었나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두면 좋을 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많은 기적 중에 일곱 개의 표적과 또 일곱 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 개의 표적과 일곱 개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주는 일곱 개의 놀라운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표적과 함께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일곱 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아라는 걸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말씀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표적 중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자, 이야기의 배경을 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홀례식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절 처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흘째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사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비소자매가 예리하게 잘 짚어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숫자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흘 역시 제자들을 부르신 후 사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의 큰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기에 교회에 닥친 큰 두 가지 위기가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혹시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황제 숭배의 사상을 강요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핍박을 강행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위기는 뭐라고 했었나요?
이단 사상의 등장이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강력한 이단으로 인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성행했는데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부추기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극단적인 가학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이상한 종교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영지주의에 빠지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악한 육신의 몸으로 왔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부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건데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게 되겠죠.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절에 나오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 기록한 건가요?
많은 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기에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걸렸던 사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이라는 말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때는 온 마을의 잔치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죠?
네, 그러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건가요?
네, 맞아요. 1차적으로는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기쁨 그리고 축복을 상징했어요. 자, 그런데 결혼식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심하면 결혼식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던 거예요.
포도주가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축제의 자리였던 결혼식이 망가질 상황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과 친하든지 아니면 친인척이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마리아는 비록 자기의 몸으로 난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결혼식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믿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다소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게요.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하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면서 딱 잘라 말씀하시네요.
네. 물론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건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당시 문화권에서는 예의를 갖춘 공적인 호칭으로 널리 쓰였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서 이야기한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에 물러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단단히 이르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방금 읽은 6절은 그냥 말씀만 읽으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그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본문의 주제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를 가져다 두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모든 유대인의 집 입구에는 큰 물 항아리를 두고 손님이 오면 이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을 넘어서 외부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혹시라도 부정해진 것을 만지고 또 부정한 장소에 들렸을 것을 대비해서 몸을 정결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일종의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결의식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해서 해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정결의식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상징해요.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정결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결혼식 잔치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그들도 율법을 통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율법을 통해 누렸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방금 미소자매 말처럼 정결법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율법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결혼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욱더 확장해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결혼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선민의식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선민의식에 붙잡혀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자기들을 정결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는 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건가요?
네, 정확해요.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대신 묵묵히 기다리실 뿐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잔치집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머지않아 큰 위기가 찾아올 그런 상황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누가 나선 걸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어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곧 지금 결혼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걸까요?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결혼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옮겨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별다른 설명 없이 아기까지 채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하인들은 군소리하지 않고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별다른 조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때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이번에도 군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연회장에 갖다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도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잡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고 뭐 마법의 주문을 거신 것도 아닌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도 놀라운데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는 전에 먹던 포도주와는 완전 다른 포도주였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새로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취하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줬다고 더 기뻐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목사님.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여요.
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것 같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기쁨을 상징하는 새로운 포도주가 생긴 것처럼 율법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덧붙여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만드신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본인을 상징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만 잘 지키면 자기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율법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기쁨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포도주,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온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군소리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던 하인들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변화된 포도주는 다시 하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는 이전에도 들어왔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율법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율법에 사로잡혀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잔치를 베푸는데 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인들과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또 참된 기쁨이 전달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또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느꼈었는데요. 우선 그 하인들이 물을 담으라고 했잖아요, 항아리에. 네.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질문이나 다른 것 없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저의 이익만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렇지만 오늘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인의 모습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도 비슷한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계속 말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미 저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고 저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계속 그걸 부정하고 뭔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인으로서의 역할, 묵묵히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또 기쁨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대속하시고